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프랑스에서 빈민의 아버지로 현대의 성자로 불렸던 사람이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과 여론조사기관이 1988년부터 매년 두 번씩 프랑스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물 50인을 선정하여 발표했었는데 그 조사에서 아베 피에르는 항상 최상위권에 있었고 1위를 17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선호받는 인물 조사에서 그가 1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습니다. 아베 피에르는 2007년 1월에 94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아베 피에르는 1912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비단 무역에 종사하는 부유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팔남매 중에 다섯째였던 그는 16살에 수도회에 들어갔고 19살에 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신부 서품을 받고 성당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징집 대상이 되어 참전했고 한때 비밀리에 반나치 레지스탕스 조직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1945년부터 51년까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했는데 그의 세비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1949년 아베 피에르에게는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큰 집이 파리 교외에 있었는데 그 집을 수리하여 무료 숙박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존속 살해 혐의로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후에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여기며 자살하려던 40대의 조르주 르게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베 피에르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잃을 것이 없는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숙자들의 자립 공동체인 엠마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조르주는 엠마오스 운동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전역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구걸과 능마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엠마오스 운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었는데 자신들도 힘을 합하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능마주의들과 건축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엠마오스 운동은 파리에서부터 프랑스 전역으로 다른 나라들로 점점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50여 개 나라에 500개가 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엠마우스 운동의 엠마우스 공동체의 3대 원칙은 일한다, 나눈다, 그리고 베푼다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까지도 예외 없이 함께 일하고 그것으로 얻게 된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어렵고 더 비참한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아베 피에르의 빈민 구호 활동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때가 1954년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프랑스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의 추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던 2월 1일 도움을 호소하는 아베 피에르의 음성이 라디오로 흘러나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국민에게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친구들이여,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벽 3시에 파리 세바스토폴 대로에서 한 여인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를 노숙자로 만든 퇴거 통지서가 쥐어 있었습니다. 매일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추위와 싸우고 있고 먹을 음식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기에는 임시 숙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밤 프랑스의 모든 도시, 파리의 모든 지역에서 담요, 간이 침상, 수프가 있는 곳의 문 앞에 어둠을 밝힐 플래카드를 걸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지원 센터라는 타이틀이 붙은 곳에서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먹고 잠자고 희망을 회복하십시오. 여기서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한 달 동안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리란 예보입니다. 누구나 홈리스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늦어도 내일까지는 담요 5,000장, 미국식 대형 텐트 300개, 실내 화로 200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밤 그 어떤 어른도 그 어떤 아이도 아스팔트 위에서나 파리 강가에서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송을 계기로 그는 프랑스의 양심이 되었습니다. 언론이 그의 방송 내용을 기사로 쓰자 전국 각지에서 기부금이 쇄도했습니다.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이 기부금 200만 프랑을 보냈고 200만 프랑은 지금으로 하면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기부금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5억 프랑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1250억 원,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70년 전에 1250억 원은 지금으로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에 관한 어린 시절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7, 8살 정도 되었을 때 하루는 몰래 잼을 훔쳐 먹고는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대신 그의 형제 중 한 명이 의심을 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가 먹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먹은 것이 밝혀져 그 벌로 사촌 집에서 열린 가족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밤늦게 가족들은 즐겁게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형이 진짜 신났어, 좋은 장난감도 있고라며 자랑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빈정대며 응수했습니다. 좋으면 뭐해, 내가 안 갔는데. 그렇게 성을 내며 말하고는 횡하니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그를 방으로 데려와 말했습니다. 네가 조금 전에 형에게 한 말을 들었다. 그런 끔찍한 말이 어디 있니? 너는 너밖에 모르니? 너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기뻐해 줄 줄 모른다는 말이야? 그는 나중에 그 말을 듣자 나는 마치 순식간에 한 세계가 무너지고 다른 세계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어두운 방에 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덧문과 창문을 열어 젖히는 바람에 새로운 지평선을 보게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슬픔과 근심에서 나는 사랑과 선의와 분배라는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네가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는다라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수회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두웠던 인생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굶주린 사람은 빵을 갖게 하고 빵을 가진 사람은 사랑과 정의에 굶주리게 하라. 미소는 전기보다 싸지만 전기만큼의 빛을 준다. 제가 살았던 스위스 제네바에도 엠마우스가 있었습니다. 가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들러서 아이들을 위한 헌책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온 엠마우스 소식지 전면에 그의 죽음을 기리며 그의 사진과 함께 그가 말했던 한 문장을 써놓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내 무덤에는 수많은 꽃다발이나 화환 대신 당신들로부터 살 수 있는 집의 열쇠를 받은 수많은 가정의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을 적은 명단을 놓아 주십시오.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 시작한 엠마우스 운동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두었던 무덤, 이전에 매장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금요일 일몰 전, 즉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죽으심, 안장되심까지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았다가 시신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이 본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역시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도 돌아가서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야 하고 환호성을 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이 그리고 보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상황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결과로 얼마나 엉뚱하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보라고 깨우쳐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이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바로 당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라는 지명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은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25리, 즉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7마일, 즉 약 11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60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스타디온이 약 185m이니까 60스타디온도 1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본들 중에서 어떤 사본들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60스타디온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사본들에는 160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11km에서 30km 정도 됩니다. 엠마오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마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엠마오의 뜻이 따뜻한 우물인데 아마스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온천샘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에 아마스에 흐르는 온천수가 질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부활절이 지난 목요일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스까지 줄을 이어서 순례의 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기관을 엠마우스, 즉 엠마오라고 한 것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은 물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한 집에 들어가 함께 따뜻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사람은 제자 중에 두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사도가 된 12명 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고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 스스로 제 길로 가버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데 그 보필 자격 요건이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새로운 사도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즉 그 요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칠 때까지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남자와 여자 120여 명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했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펴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야기, 그리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매장되신 이야기, 그리고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 등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시신은 없고 빈 무덤이었다는 이야기 등등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된 일을 나누었지만 그 모든에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부활은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그 둘은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지 않았다면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나누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나누고 그것을 자신들의 소망으로 삼았다면 그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에도 이정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 둘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자기들끼리만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동안 그들의 곁에 직접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의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격렬하게 토론하다입니다. 그 두 사람이 최근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음성을 높여서 자신들이 보았던 것, 자신들이 들었던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는 그들의 대화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좌절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동물농장이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따금 발을 제대로 디딜 수도 없는 뜬장의 공중설치 사육장과 같은 케이지에 갇혀서 긴 시간 심한 학대를 당하거나 주인에게서 몇 번이나 파양당한 반려견들을 보면 그 눈이 한없이 우울해 보입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공간 한 중앙에 풀어놓아도 한쪽 구석으로 가서는 거기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온갖 침울함과 의기소침,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눈이 그런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없었고 진리와 생명을 보는 눈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 속에는 자신들의 눈을 밝혀줄 주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역 성경 공부에서 열왕기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5장에서 7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즉 시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엘리사 선지자와 아람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한센 병자였던 나아만을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시대의 전쟁은 국가의 불을 느리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대부분 봄부터 가을까지 치렀고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중요 목적이 노략물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고 없이 대상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당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쳐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람의 공격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몰래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그 내용을 알고 그곳에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머리끝까지 화를 내며 추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데 한 신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했고 그가 도단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기 위해서 기마와 병거와 많은 수의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어서 도단 성을 포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아람의 군대가 도단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이라였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때 그 사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선지자였지만 그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한 것은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들 속에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슬픈 빛을 거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없이도 또한 주님의 말씀이 없이도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혹시 지금 믿음 생활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은 아니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소망 없이 걷는 엠마오로 가는 길과 같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혹 계획했던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좌절하거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삶이 뒤죽박죽인 것 같고 삶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아서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을 목적 삼으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고난을 넘어 찬란한 부활의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